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지금까지 2주 동안 걸쳐 시편 119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큰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두 단락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61절에서 168절까지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시인의 고백이 드러난다면, 16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말씀을 찬양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의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161절을 보시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그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고관,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그것도 여러 명이 나를 거짓으로 핍박한다면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함을 넘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시인이 두려워하는 대상은 그를 핍박하는 고관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만 경외한다고 고백합니다. 이어서 162절을 보시면 자신을 많은 탈취물을 얻은 사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숨이 막히고 치열한지 그는 지금 이 상황이 전쟁 같다고 이 탈취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전쟁에 승리하여서 많은 탈취물을 얻은 그 사실보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는 어떻게 이토록 말씀만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것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더큰 기쁨도 행복도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사랑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시인이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미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163절인데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며 싫어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미워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대조를 통해 본문에서 거짓은 말씀에 반대되는 것, 즉 악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뜻 미움과 싫어하는 감정은 부정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진실되게 사랑하여 그 말씀에 어긋나는 것, 즉 죄를 미워하는 것은 정당한 미움인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119편 9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토록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한 미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고 미워해야 할 것을 미워하고 계십니까? 본문을 보면 어느덧 시인은 주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주님을 무한 신뢰하는 관계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그의 기준이 되었을까요? 주님과의 이런 깊은 교제는 말씀을 통해 시인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16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때문에 하루에 7번씩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고하게 괴롭히는 그 고관들이 내가 감당할 만해서가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공의를 드러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게 판단하고 그들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7번이 성경에서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인 것을 생각할 때 그는 하루 종일 주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핍박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미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보지 못한 분 계신가요? 억울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누군가를 미워해 본 분이라면 그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신인은 찬양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또는 찬양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그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눈에 보이듯 선명한 실제인 것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에게 분명한지 그는 아직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평안, 그것도 큰 평안을 노래합니다. 그가 주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165절, 166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여전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구원을 바라야 하는 그 환경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악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넘어지지 않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주님의 계명을 행합니다. 167절, 8절에서는 말씀을 주님의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주님 시인은 지킵니다. 자신의 길이 모두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즉 주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함으로, 또한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 핍박에도 주님 말씀만을 경외하고, 전쟁 같은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한 순간에도 그 승리보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시인.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큰 평안을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능할 법한 삶을 사는 이 시인이 이 시를 어떻게 마치고 있을까요? 아, 내 평생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겠나이다. 또는 말씀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끝까지의 내용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하지만 마지막 네 절에서 다소 의외로 느껴지는 결론으로 그는 시를 마칩니다. 시인은 오히려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을 배웁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주님께 부르짖지만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합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시인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말씀이 그를 건질 것이라는, 그를 구원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7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이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워도 결국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사느라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 나를 살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당당히 선포합니다. 171절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당장은 주님의 말씀이 내게 쓰게 느껴지더라도 말씀이 나를 구원하고 말씀으로 결국 나를 살리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서 말씀의 도움으로 그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며 사는 시인이지만 그는 그의 고백을 마치면서 자신을 잃은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직 정말 예수님만 가능할 법한 이 삶을 살고 있는 시인이 왜 이렇게 시를 마무리하는 것일까요? 길을 잃은 양을 통해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길을 잃은 양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을 찾아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자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행하며 사는 자신을 길 잃은 양처럼 헤매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로 버티고 있더라도 언제라도 죄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이토록 듣고자 하고 배우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부정적인 감정에 묶여 있고 또 상황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알아도 그것을 날마다 살아내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제보다 오늘 또 작년보다 올해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장은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목장, 전도회, 소속팀 등 교회 공동체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대학부를 섬기면서 제자 훈련을 했던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성장반에서 만난 한 자매입니다. 그 자매는 졸업하고 이제 유학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었고 그 유학을 준비하는 그 치열한 시간 동안에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 결단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13주, 14주의 그 과정을 함께 하면서 낙심이 들 때 넘어지고 또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고 회복하는 그 과정들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고 또 무사히 유학을 가서 공부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잠시 귀국했다는 연락을 줘서 함께 만나게 됐어요. 너무 즐거운 만남이었고 이제 20대 중반에 어린 자매였지만 그 자매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는지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귀한 만남을 하고 돌아가서 카톡이 왔어요. 무사히 잘 도착했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 메시지의 첫 줄은 전도사님 저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그 성장반 제자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훈련을 마치고 또 1년 동안 그 광야 같은 유학 시절을 보내면서 어떻게 더 성장했는지를 저는 들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 자매를 또한 기대하면서 보낼 수 있었는데 생각보다 긴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학을 가는 길에 일본의 공항에 경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노트북을, 그 맥북을 공항에 두고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자매가 얼마나 당황하고 절망했을지, 속상했을지, 힘들었을지가 느껴지니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저한테 한 고백은 절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순간 그 사실을 알고 절망했지만 그 자매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사가 밀려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대목에서 어떤 순간에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유학생에게는 특히나 이 컴퓨터, 이 맥북은 그냥 하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전부인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너무나 의아하고 궁금했습니다. 저의 질문에 그 자매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비싼 물건이었는데 그걸 잃어버림으로써 제가 가진 물질에 대한 집착을 어느 정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는 것을 정말 몸소 깨달았죠. 이번 시즌에는 뭔가 물질에 대한 것을 다루실 것 같은 예감이 점점점. 그렇게 감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여행과 모든 일정을 정리하면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 나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어요. 상황은 너무 절망스러운데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자매를, 어린 자매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그 자매도, 그것을 고백한 자매도 그것을 듣는 저도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경험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자매가 그 맥북을 두고 간 공항이 제가 일본 선교 때 가게 될 그 공항인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는 제가 일본을 간다는 얘기를 했었고 혹시라도 전도사님 어느 공항에 가시냐고 어느 도시로 가시냐는 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저한테 연락을 했고 저는 어디다 오사카다 얘기를 했을 때 바로 그 공항이라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맥북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고 도착해서 공항에 연락을 했더니 바로 다음날 맥북을 찾았다고 보관해 두겠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항공으로 그 친구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누군가 직접 그 맥북을 찾아야 되는데 받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굴까를 생각하다가 저를 떠올린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한테 연락했는데 마침 그 공항인 것입니다. 그 친구는 이미 유학하는 그곳에 저는 한국에 카톡으로 이렇게 연락을 하면서 전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었고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 학생이 맥북을 찾아서가 아닙니다. 찾기 이전에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그 절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자매에게는 말씀을 살아내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을 통해서 그 광야에서 그 친구는 하루하루 그 훈련을 더욱더 기억하며 살아내어 이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는 그런 자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선포합니다. 반복적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장애물로 인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법을 사랑함으로써 어떤 장애물 앞에서도 큰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무엇보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